할렐루야. 인간의 두려움을 연구한 휴 미슬딘 박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두려움은 영아기에 경험한 세 가지를 통하여서 그 두려움의 연장이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첫째는 떨어지는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성인이 되면서 실패의 두려움, 또한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사고나 사건에 대한 두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어른이 되어도 비판에 대한 두려움, 또 폭력이나 침범에 대한 두려움으로 발전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버려지는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인간 최대의 내적 두려움으로 고독과 불안이 주는 두려움, 헤어지는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등으로 연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 인생의 가장 큰 실패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밤 자신이 잡혀 가실 것과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그러자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당차게 자기의 의의를 드러냅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큰 파장을 가지고 오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문제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충성심이 넘치는 베드로에게 쇠기를 박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야속했습니다. 이렇게 나의 충성심을 몰라주다니. 그래서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으면 죽었지 주를 부인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다굴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저도 참 잔인하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꼭 그렇게까지 꼭 집어서 네가 나를 세 번이나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셔야 하는가? 아니면 네가 이런저런 실수를 할 것인데 그것을 바로잡으려면 정확히 뭘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이 말씀은 그저 선포인지 질타인지 저주인지 꾸중인지 도저히 알 수 없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실패를 언제부터 알고 계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겠다고 할 때 혼자 오버하면서 주여 제 발은 절대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한 그때에 예수님께서 아 이놈이 날 배신할 놈이구나 깨달으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처음 예언하셨을 때 베드로가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않을 겁니다 하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아 이놈이 나를 부인하겠구나 하고 눈치채셨을까요? 계속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1번, 2번, 3번 맞추셔야 됩니다. 아니면 그 훨씬 전에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넘실거리는 파도를 보며 믿음이 무너져서 바다에 빠져들어가고 있을 때에 야 이놈은 진짜 안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가장 처음 만날 때부터요. 처음 베드로를 만난 날 밤새도록 바다와 씨름했지만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그날 그 실패의 한가운데로 예수님께서 걸어오셨던 그날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했던 그날 아니 처음부터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알고 계셨습니다. 알았는데도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셨을까요? 아주 오래전에 아주 재밌는 내용을 읽은 적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베드로의 내면을 분석한 글입니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베드로, 그는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그는 한마디로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가 가진 내면적 특성은 무엇일까? 베드로는 주의력 결핍의 과잉 행동 장애자이다 라는 진단명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는 아주 재미있는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그 행동을 살펴보면 심하진 않지만 이런 상황의 정황들을 우리는 말씀 속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의 주된 특징은 그의 낮은 자존감입니다. 또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또한 두려움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질문에 가장 앞서서 대답하고 눈에 띄게 행동했던 것은 인정받고 싶은 내면의 영향일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주님을 버려도 자신은 버리지 않겠다고 큰 소리치다가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모습은 그의 내면에 가득한 두려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베드로의 내면과 정서는 불안정했기 때문에 사탄이 공격하면 쉽게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듯이 베드로도 역시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내면을 들여다보듯이, 아니 그것과 비교도 할 수 없이 더욱 세밀하고 자세하게 예수님은 베드로의 내면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겸손의 고백처럼 말한 그 베드로가 제가 죄인입니다 했을 때부터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내면의 부족함과 결핍 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베드로를 부르셨을까요? 그래도 그 내면에 정직하고 충성스러운 작은 가능성이 있어서 그를 불렀을까요? 아니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실패하더라도 끝까지 베드로를 만나시겠다고, 끝까지 베드로를 보겠다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이미 예수님 안에는 처음부터 베드로의 실패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드실 때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선악과 때문에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그런 걸 거기에 왜 만들어 놓았냐고, 만들어 놓고 왜 또 따먹지 말라고 하냐고, 그렇다고 굳이 따먹었다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그 하나님 너무 나쁜 분 아니냐고. 애초에 선악과가 에덴 동산에 없었다면 죄 짓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선악과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게 인간을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밖에 사랑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놓고 앞으로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나를 사랑하라 라고 만들지 않으셨던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같이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말이지요. 그 자유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자유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자유까지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같은 입장에서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유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수밖에 없어서 하는 그런 사랑 말고 떠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선악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말은 약속을 안 지키면 쫓아내겠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더라도 실패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겠다고 사랑하시겠다고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 그 실패를 처음부터 계산하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벗은 몸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대충대충 가리고 있던 그 실패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참한 실패의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들 여러분은 아시지요. 창세기 3장 21절에 그날의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신 것이지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증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 증거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실패하더라도 보겠다고 그 실패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라도 끝까지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시겠다고 그래서 베드로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하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베드로도 실패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실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실패 후의 대처입니다. 실패 후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베드로의 강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실패 후에 다시 그물을 재정비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큰 실패를 경험하면 그물을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다시 시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고기 잡지 못하는 것은 비난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장비를 재정비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비난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실패가 반복된다면 책임자를 바꾸면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성적이 좋지 못한 운동팀이 있었습니다. 선수는 그대로 있고 감독만 바꾸었는데 갑자기 좋은 성적을 얻게 되는 결과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책임자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외부에서 새로운 요소가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감독을 통해서 새로운 시도와 새로운 전략이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책임자만 바뀌어도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내 인생의 책임자가 나이었다면 여러 차례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젠 책임자를 바꾸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그 책임자를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내 멋대로 살던 인생에서 예수님이 책임자가 되는 인생을 살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 능력을 받읍시다. 그리고 기뻐합시다. 더 이상의 실패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목수가 어부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나의 전문 분야에서 책임자를 바꾸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하며 자신의 전문성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의 실패를 맛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자라는 부분에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성악가는 음악에서 예수님께 주도권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교사는 교육 분야에서 예수님께 주도권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문제 가운데 그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그 책임자를 예수님께로 바꾸십시오. 내 스케줄이 아니라 예수님의 스케줄에 맞춰야 할 것입니다. 금을 싣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전혀 계획이 없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요구에 따랐습니다. 자기의 스케줄에 맞춰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책임자의 스케줄에 맞춰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실패의 고리를 끊는 비결입니다. 너무 완벽한 사람은 일을 잘 못합니다. 예수님이 들어올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리에는 물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에는 물이 스며들어 적십니다. 왜냐하면 틈이 있기 때문입니다. 적셔지는 인생은 틈이 있는 인생입니다. 책임자의 요구가 스며드는 인생입니다. 메마른 인생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적셔지는 인생이 되어야 메마른 세상에 촉촉함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습기 있는 곳에서만 자라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8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이러한 직분을 시켜놓으면, 이러한 직분을 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 좀 쓸 것 같아서, 돈 좀 낼 것 같아서, 일 좀 할 것 같아서 부르셨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실패하더라도 우리를 보시겠다고 그래서 부르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실패는 계산이 되어 있었는 줄 모릅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우리를 부르실 때 아, 이놈은 성공할 것이야 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실패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자로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성공과 실패의 잣대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의 실패는 처음부터 계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실패해도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표정이었을까 궁금해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실망스러운 표정이었을까요? 분노하는 표정이었을까요? 체념하는 표정이었을까요? 저는 이 세 가지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안타까움과 안쓰러움으로 그 실패마저도 사랑하시겠다고 입술을 꽉 깨물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상상해 보았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린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던 하나님의 표정은 과연 어떠셨을까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더라도 그 실패마저도 사랑하겠다는 비장한 표정이 아니었을까요? 실패한 우리를 보시는 예수님은 어떤 표정을, 하나님은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끝까지 가면 간증이 나지만, 간증이 남지만, 포기하면 상처만 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면 그분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님 이꼴 기다림이시기 때문입니다. 구덩이가 아무리 깊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깊지 않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너무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저와 여러분을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겪는 고난보다 더 크십니다.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 우리는 강하여집니다. 그 사랑과 격려는 고통 속에 있는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모든 환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에 충분히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성경은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전부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기드온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 받기 전에는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도 배우지 못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약한 자를 쓰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힘을 빼고 내려놓으며 그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을 쓰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약하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약함을 드릴 때에 약함을 강함으로 만드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실패는 우리를 생각하게 만들고 세상과 구별되게 하며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무릎을 꿇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반복되는 일상으로 지치고 피곤하여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과 경계가 풀렸을 때에 여러 환경이나 사건을 통해 사인을 주시며 영적인 내리막길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주십니다. 어려운 시간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과 감격의 순간뿐만 아니라 수많은 아픔과 슬픔,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녹아들어 그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의 재료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나온 삶의 흔적에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한다면 버리고 싶은 일들조차도 내 인생을 만드는 놀라운 사건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 가운데 가장 마음에 와닿던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김태원 목사의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돼 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이 넘어져 있는 것을 보고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유일한 딱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당신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 없고 당신과 똑같은 달란트를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당신과 똑같은 소명을 감당하는 사람 또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할 일을 계획하시고 이 세상에 당신을 보내셨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당신과 똑같은 사람은 이전에도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아무리 죄를 짓고 실패하여 무너져 있다 하더라도 당신을 찾아오십니다. 당신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넘어졌다고 생각이 드실 때가 있습니까? 회복 불가능한 자리에 있으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회복시키셔서 여러분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실패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줍니다. 인생의 성공은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것에 있습니다. 실패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위대한 인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깨졌다고, 내 인생이 실패했다고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깨진 인생을 찬란한 삶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더라도 끝난 것이 아니라 포기할 때가 끝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공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은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압니다. 그래서 그 잠재력이 드러난 것을 겁을 냅니다. 사탄은 사람에게 있는 잠재력이 드러내지 않도록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는 저래서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실패자야, 너는 어쩔 수 없어, 너는 이제 끝났어 라고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낮은 자존감, 열등감, 이러한 것은 잠재력마저 마비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꿈마저 파괴하여 오늘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사탄은 과거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과 미래를 망하게 합니다. 반면 성령 하나님,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은 젊은이에게 환상을 주고 늙은이에게 꿈을 주고 오늘을 열정적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미래를 준비해 두어도 스스로 낙심하여 그 좋은 미래를 차지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의 실패를 보셨지요? 하지만 베드로의 인생은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사명을 가지고 하루에 3,000명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실패자 베드로를 선택하셨고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실패란 삶의 한 가지의 방식일 뿐입니다. 문제는 실패 자리에서 일어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 자리에서 회복시키시길 원합니다. 실패는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보고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보다 더 아파하십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넘어진 자리에 있다면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일어나십시오. 지금이 바로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오늘 이 저녁 말씀을 함께 붙잡습니다.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삶과 마음에 묶인 죄와 세상의 사슬이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사랑으로 예수님의 형상이 되고 세상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을 때에 더욱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관계에 경제적인 모든 실패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